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68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UN 에이즈는 UN에서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UN 에이즈가 최근에 보고서를 새로 냈는데요. 이 보고서는 에이즈에 걸린 가난한 사람 수백만 명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오는 2030년까지 에이즈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된 국제 에이즈 회의에 앞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됐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1985년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첫 에이즈 환자가 공식 확인됐고요.
20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 전 세계 4,500만 명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에 새로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기존 에이즈 환자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13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 3,500만 명이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새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210만 명이며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1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HIV 감염자가 제일 많고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보고서는 HIV 감염자 가운데 약 1,300만 명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이즈 환자 수백만 명이 가난하거나 범죄자 취급을 받고 또 차별받는 탓에 살아남는 데 있어야 할 약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성매매 종사자, 죄수 그리고 주사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 등이 에이즈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유엔 보고서는 현존하는 에이즈 환자 3,500만 명 가운데 1,900만 명이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향이 에이즈 예방 노력을 방해한다고 유엔 에이즈의 미셸 시디베 총재는 설명합니다.
There will be no end to the AIDS epidemic.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서 HIV 확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방치된 1,900만 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 상태를 모르고 살다간 결국에 목숨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시디베 박사는 2020년까지 HIV 감염자 수백만 명이 추가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면 2030년까지 에이즈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재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은 에이즈 예방과 관리 부문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데 부담이 크고 또 신규 HIV 감염자가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나라입니다.
You take countries like I sai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you have only 14% of coverage.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HIV 감염자 가운데 14%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개 내전을 겪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보건 체계가 아예 없고 설령 있어도 재구실을 못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시다시피 정부 기능 마비나 전쟁, 내전 그리고 여러 다른 문제가 전방위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아프리카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러시아에도 HIV에 감염되는 사람이 많은데 주사기로 마약을 맞는 가난한 사람들이 에이즈 예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에이즈 환자가 많은 15개 나라에 들어갈 만큼 HIV 감염률이 높습니다. UN 에이즈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나 남자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에이즈 환자를 돕고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집중하는 것이 에이즈 환자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에서 외래 동식물종이 주는 피해액과 이들 외래종을 관리하는 비용이 약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과학자들이 환경에 해를 주는 곤충을 잡기 위해 곤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숲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물 좀 보세요. 해충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소속 지안 두안 씨는 미국 북부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준 호리 비단벌레 애벌레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메릴랜드주의 한 공원에서 두안 씨가 나무 껍질을 벗기고 뭔가를 찾았습니다.
여기요. 애벌레가 꽉 차 있네요.
유충은 영양분의 이동을 막으면서 껍질 아래 구불구불한 자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호리 비단벌레 유충 탓에 풀풀의 나무 수천만 그루가 죽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가 원산지인 호리 비단벌레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한 씨는 이 곤충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산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피해에게는 환경에 미친 액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some species may be completely wiped out by this beetle.
이 벌레 탓에 몇몇 종이 완전하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산림에서 나무종이 사라지는 것이 어떤 연쇄작용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풀풀의 나무는 미국 북부 산림 가운데 2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호리 비단벌레가 풀풀의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에 의존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호리 비단벌레가 지난 1980년대 중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들어왔을 땐 천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한 씨가 천적을 찾았는데요. 두한 씨와 동료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찾은 천적을 야외에 풀어놓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한 씨가 찾은 천적은 바로 작은 아시아 말벌입니다. 두한 씨 일행은 플라스틱 병에서 작은 말벌 수백 마리를 꺼내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려난 말벌들은 갈라진 나무 껍질 아래에 있는 호리 비단벌레 유충을 이용합니다.
The wasps basically crawl into the crack and then they use
말벌이 껍질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촉수를 갖고 애벌레가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 말벌은 호리 비단벌레 유충 안에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호리 비단벌레 유충 안에서 말벌 애벌레가 자라는데 시간이 흐르면 결국 말벌 유충은 살고 호리 비단벌레 애벌레는 죽습니다. 두한 씨는 아시아에서 말벌이 호리 비단벌레 유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That's kind of like we reestablished the relationship.
그러니까 이건 호리 비단벌레 유충과 천적 사이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작업 같은 겁니다.
두한 씨가 이끄는 연구진은 빨간불이 켜진 실험실에서 말벌을 길렀습니다. 빨간불은 말벌이 도망가려는 의지를 저하시킵니다. 또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벌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쓰고 버리는 옷을 입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아주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말벌이 나왔는데요. 이 말벌들은 토종 곤충보다는 대개 호리 비단벌레 유충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야외에 풀어놓은 말벌들은 모두 실험을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연구진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We have to take a long term. It's because think about how many amadeus are out in the US and how many wasps we released.
얼마나 많은 호리 비단벌레 애벌레가 미국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벌을 몇 마리나 풀어줬는지 따져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말벌 만 마리를 풀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한 씨와 그의 연구진은 풀어놓은 말벌이 위험에 처한 생태계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고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과일 색깔이 새의 취향에 따라 진화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실험에 얽힌 과학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일색이 새의 취향에 따라 변했다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네, 자연에는 붉은색이나 검은색을 띤 과일이 많은데요. 많은 과학자가 과일을 먹고 씨앗을 퍼뜨리는 조류가 이 색을 좋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가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과학자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중국 연구진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과학자들은 사과와 배, 바나나, 밀가루, 그리고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인공 과일을 만들고 여기에 식용색소를 써서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을 입혔습니다. 다음 이런 인공 과일을 중국 윈난성 열대 지역인 시샹반나에 사는 직박구리와 오색조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실험에서는 야생에서 잡은 새와 사육한 조류 모두 스스로 먹고 싶은 과일을 자유롭게 고르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모든 새가 가장 좋아한 과일은 붉은색으로 나타났고 검은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녹색 과일은 모든 새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인공 과일이 아니라 실제 과일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과일이 새를 통해서 자기 종을 퍼뜨리기 위해서 새가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도록 진화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